창세기 110번 메시지 성숙됨. 성숙된 이스라엘의 통치 방면 첫 번째. 창세기는 놀라운 책입니다. 창세기를 더 연구할수록 우리는 어떤 인간의 손도 그것을 쓸 수 없었음을 더 인식합니다. 언뜻 보면 창세기는 다만 이야기책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 책의 깊이를 면밀히 조사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체험에 연관된 심오한 것을 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피상적으로 읽으면 왜 38장의 사건들이 37장의 사건들에 이어 기록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장들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한 후에야 우리는 그 순서의 깊은 의미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과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따라 요셉은 야곱과 분리된 사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야곱의 전기의 한 방면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라이프 스타디에서 우리가 처음 아브라함에게 이르렀을 때 우리는 영적인 체험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따로 분리된 세 개인이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대신 그들은 한 성도의 체험의 세 방면을 대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영적인 한 사람의 세 방면을 대표하며 그들의 전기는 한 성도의 온전한 생활의 서로 다른 방면을 묘사합니다. 아버지, 아들, 그 영이 신격의 셋인 것과 다소 비슷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사람의 세 방면입니다. 창세기 기록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따로 분리된 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 분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영적으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리된 세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의 세 방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오는가 야곱이 먼저 오는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조부요 야곱은 손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에 따르면 야곱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야곱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성도가 야곱처럼 출생 전에 선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배소서는 이 선택이 창세전에 일어났다고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은 야곱처럼 선택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야곱처럼 타락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택받고 타락한 이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삭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기업으로 받아 누렸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된 후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이어받았으며 그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야곱처럼 그는 또한 투쟁하였고 그의 투쟁으로 인해 고통당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다루심을 받아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체험입니다. 이 모든 체험들, 즉 선택, 타락, 부르심, 믿음으로 인한 칭의, 믿음으로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의 기업과 누림, 자기투쟁, 고통, 다루심, 성숙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세 사람은 여러분과 나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선택받고 타락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그리스도의 풍성을 기업으로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투쟁하고 고통당하고 다루심을 받아 성숙되었습니다. 야곱이 성숙되었을 때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기질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탈취자인 야곱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된 왕자인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성숙된 이스라엘의 통치 방면. 성숙된 이스라엘에게는 통치 방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성숙의 과정과 성숙의 표현을 보았습니다. 그의 성숙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의 탁월한 별세에서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숙한 생명의 통치 방면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요셉의 전기에서 온전히 묘사된 성숙된 이스라엘의 통치 방면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한 방면을 대표하므로 우리는 요셉을 야곱과 분리된 사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14장이 요셉의 일생의 기록을 야곱의 일생의 기록과 함께 묶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사실 두 사람의 전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전기이므로 창세기는 요셉과 야곱의 전기를 섞습니다. 기록이 이렇게 섞인 것은 요셉이 야곱의 한 방면임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37장으로부터 50장까지의 기록을 읽는다면 당신은 요셉이 야곱의 한 방면이요 한 부분임을 볼 것입니다. 그는 야곱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셉이 있던 곳에 야곱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능력 안에 있었을 때 그는 사실 통치하고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전기는 한 사람의 전기처럼 함께 섞여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성경의 각 권을 부문들로 나누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마지막 장들에 이르렀을 때 나는 그것이 야곱에 관한 부분인지 요셉에 관한 부분인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창세기의 이 부분을 부문들로 나누려는 시도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생명의 성숙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창세기의 구성의 탁월함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들이 두 방면을 지닌 한 사람의 전기의 일부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빛을 보던 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요셉은 야곱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숙된 성도의 통치하는 방면을 대표합니다. 요셉의 일생, 야곱의 세대임. 창세기 37장 2절은 야곱의 약점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하여 요셉의 일생에 관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일생이 야곱의 세대의 일부였음을 증명합니다. 요셉의 전기는 야곱의 역사의 한 방면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임. 요셉의 전기는 그에게 전혀 결함이 없었음을 가리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전적으로 완전합니다. 성경 안에서 요셉은 구약의 완전한 사람이요 예수님은 신약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네 전기는 그분이 완전하여 흠이 없으셨음을 계시합니다. 구약의 요셉에 관한 기록은 그가 또한 완전하였음을 계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위해서 요셉이 완전해야만 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니었습니까? 분명 그도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솔로몬 역시 그리스도의 예표였지만 그 역시 죄를 지었습니다. 요셉을 제외한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개인적인 예표들에게는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은 한 성숙된 성도, 성숙한 이스라엘의 통치하는 방면을 상징합니다. 분명 그러한 사람의 통치 방면은 완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치하는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통치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안전하지 않다, 오히려 나는 유다와 같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와 같은 당신의 그 방면은 당신의 통치하는 방면이 아니라 당신의 타락한 방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타락한 방면에 의하면 당신은 38장의 유다와 같습니다. 37장과 39장은 둘 다 완전의 장입니다. 반대로 38장은 타락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통치하는 방면이 37장에 있고 타락한 방면이 38장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제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통치하고 있었지만 오늘 당신은 죄의 그것도 큰 죄를 범하였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면들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통치하는 방면만을 다룰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이삭, 요셉과 함께한 야곱이 한 사람임을 보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온전한 한 영적 개인이었듯이 한 온전한 영적 개인의 분리된 방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았듯이 요셉은 야곱의 한 방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3일 아닌 네 부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셋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의 단계에 이른 야곱에 이를 때 성숙한 생명과 함께 통치하는 방면이 있음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야곱을 대표하여 통치하였습니다. 환원하면 야곱은 요셉을 통하여 통치한 것입니다.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몇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의 행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 표현되는 반면 하나님의 형상은 이스라엘 안에서 표현됩니다. 요셉은 야곱과 분리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생명의 한 방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두 방면은 한 사람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일생에서 발견된 것은 성숙된 이스라엘의 통치 방면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없이 이 부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이 빛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그분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야곱처럼 선택받고 타락하였으며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며 이삭처럼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어 누리며 마침내 야곱처럼 분투하고 고통당하고 다루심을 받아 성숙에 이릅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야곱적인 분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노력한 적이 없다면 그것은 그가 주님을 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뜻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가 장자권을 얻는 것에 흥미가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장자권에 대해 어떤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영적이려고 노력할 것이며 우리의 야곱적인 노력하는 본성이 나올 것입니다. 노력할 때 당신은 고통받도록 예비됩니다. 고통과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영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당신보다 더 영리한 라반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하나님의 손으로 다루심을 받도록 예비되십시오. 결국 당신은 성숙에 이를 것이고 성숙된 이스라엘의 통치 방면을 당신의 생명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 대표되는 통치 방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셉은 하나의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하여 대표된 체험들을 통과한 성숙된 성도의 한 방면입니다. 이 모든 체험들을 통과한 후 성숙된 성도는 온전히 그리스도로 조성된 방면을 소유합니다. 그의 이러한 방면은 그리스도의 조성이므로 그것은 완전합니다. 요셉은 성숙된 성도의 이 조성된 방면을 대표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그리스도로 조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방금 거듭났다 할지라도 당신의 한 부분, 당신의 거듭난 영은 그리스도로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조성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과정은 당신 안에서 통치 방면이 나오는 그 절정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성숙될 때 당신은 이 정상 부분, 이 정상 방면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조성이요 그리스도로 조성된 성숙한 생명의 한 방면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요셉은 성숙한 성도의 조성된 방면을 묘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로 조성된 당신의 방면이 완전하지 않다면 분명 당신의 어떤 부분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타락하고 고난받고 부르심을 받고 구속되고 거듭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조성하는 것 외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조성이 있습니다. 반복하거니와 요셉은 야곱의 성숙한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조성을 대표합니다. 성숙된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가 조성된 이 방면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예표합니다. 목자. 이 완전한 방면은 목자입니다. 아벨처럼 요셉은 목자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목양하는 생명인 성숙한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조성 방면을 예표합니다. 37장에서 요셉은 양떼만을 먹이고 목양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두 번째로 어린 형제였지만 그의 형들을 목양하도록 그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양떼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아들들도 목양하였습니다. 주 예수께서도 역시 목자로 오셨습니다. 비록 당신이 교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었더라도 당신 안에는 그리스도의 조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으로 조성되셨으며 이것은 당신의 영적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조성이 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을 돌볼 부담을 줍니다. 이것이 목양입니다. 당신의 영적 생활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조성은 목양하는 방면을 지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라고 권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라고 더 많이 권할수록 당신은 그들을 더 적게 목양할 것입니다. 목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부추기는 데 달린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조성된 그리스도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조성된 우리 존재의 일부는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당신의 그 부분에 대해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목양할 수 없지만 우리 안으로 조성된 그리스도는 목자이십니다. 통치하는 방면은 먼저 목양하는 방면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고 먹일 부담이 없다면 당신은 결코 통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치하는 권위는 목양하는 생활에서 나옵니다. 결국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목양한 후에 그들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그 형들을 목양하고 먹이도록 그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목자로 오셨습니다. 목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한 목자께서 양들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신다고 말하는 요한복음 10장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목자로 오셔서 그분의 양떼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원칙상 동일한 것이 37장의 요셉에게 일어났었습니다. 비록 그가 그의 형제들을 목양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를 거의 죽였습니다. 요셉은 이런 종류의 목양을 하기 위해 그의 목숨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안에 목양하는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여야 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죽임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목양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의 목양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며 그들은 당신을 거룩한 형제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 형제님, 제가 혼자 있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관심하기 시작할 때 성도들은 저를 죽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목양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죽입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 목양하는 방면이 있는 자 요셉은 또한 그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조성된 우리의 그 방면만이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조성이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이 부분은 아버지께 사랑받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고 그분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깊은 느낌을 가졌던 때를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침례 때나 변행의 산 위에서 주 예수께 하신 말씀은 또한 당신에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깊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이 느낌을 체험할 때에는 당신이 아버지의 기뻐하심인 그리스도의 조성을 체험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당신 자신의 그 부분에 관하여 아버지께서는 늘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주님 안에서 어리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시며 당신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심을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당신의 부족한 것들과 결점들을 생각하고 당신 자신을 즐거워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조성, 그리스도의 조성과 낡은 아담의 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조성으로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까닭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옛 조성인 아담의 조성과 더불어 있을 때에는 당신도 당신 자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그러한 방면을 미워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그 부분인 이스라엘의 성숙된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조성을 대표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형제들을 섬김.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 우리는 요셉이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형제들을 섬겼음을 봅니다. 이 문제에서도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시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그리스도의 예표였다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부분의 말씀을 읽는다면 요셉이 그리스도의 예표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기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전기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그리스도의 일생의 복사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성경을 비유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신약이 특별히 말하는 구약에 있는 예표들만이 예표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이 가르침을 쫓았지만 결국 그것이 너무 지나침을 인식하고 그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비록 신약에 요셉이 그리스도의 예표였다고 말하는 구절은 없지만 구약에 나오는 누구도 요셉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어떤 것들은 신약 안에 예표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더 이상 이 가르침을 붙들지 않습니다. 요셉은 목자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였으며 그의 형제들을 섬기도록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방면에서 그는 그리스도와 동일하였습니다. 그가 섬기는 형제들에게 미움당하고 괴롭힘을 당함. 요셉은 목자였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였으며 그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의 형제들을 섬겼지만 그가 섬긴 형제들에게 미움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동일한 것이 그리스도께도 해당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복음서들에 의하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하였고 그분을 거스려 모의하였으며 그분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것 또한 그의 형들로 인한 요셉의 체험이었습니다. 37장 19절과 20절에서 그의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형제 요셉을 거스려 작당하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스마엘 사람들, 곧 미디안 사람들을 통하여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세 아내, 사라와 하갈과 그드라가 있었습니다. 그의 참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의 시녀 하갈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그의 육의 산물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드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미디안을 낳았습니다. 오직 한 아들 이삭만이 은혜로 낳은 바 되었습니다. 이스마엘도 미디안도 육신으로 말미암아 낳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안에서 이스마엘과 미디안은 육신, 천연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이삭의 후손인 요셉은 이스마엘과 미디안의 후손인 이스마엘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마치 성경은 이스마엘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이란 말을 바꿔서 잘못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37장 25절에서 이스마엘 사람을 말하고 28절에서 미디안 사람을 말합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렸습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팔렸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스마엘 사람과 미디안 사람은 둘 다 동일한 범주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스마엘 사람과 미디안 사람은 둘 다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팔린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 주 예수님께도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영안에 있었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지도자들에 의해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마엘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님을 넘긴 것은 육신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팔렸습니다. 요셉이 육신을 통하여 세상으로 팔렸다는 사실은 육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의 경우에도 동일하였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분명 애굽 곧 세상에 있었던 로마의 권세에 넘겼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생명의 단들로 해와 달과 별들로 간주함. 생명의 단들로. 이제 나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의미심장한 것을 교통할 무거운 부담을 느낍니다. 만일 당신이 요셉이었다면 당신은 당신의 형제들을 거룩하고 생명과 빛이 충만한 자들로 여겼겠습니까? 37장 2절에서 우리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그의 형들에 관하여 나쁜 소식을 고하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 37장에 의하면 그들은 정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37장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의 미움과 분노를 보고 38장에서 유다의 정욕을 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의 악을 보고 그것을 그의 아버지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 꿈에서 요셉은 들판에 있는 단들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요셉이 기껏해야 단지 하나의 단이었다는 것과 그의 형들 역시 아무리 나빠도 단들이었음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꿈을 주셨으며 그 안에서 그는 그의 형들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의 형들은 너무 형편없어요. 나는 그들의 악함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다고요. 오, 그들은 분노와 정욕으로 가득해요.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의 꿈을 주시기에 이르렀고 그분은 요셉아 나의 눈에 너는 형들과 동일하고 그들도 너만큼 좋다. 너는 단이고 그들도 역시 단들이다. 너와 그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내가 너를 통치하도록 선택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그들보다 더 낫다는 의미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단들에 의한 요셉의 꿈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처음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교회 생활은 얼마나 놀라운가? 형제자매들은 모두 훌륭하다. 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 많이 관심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들쥐들과 거북이들과 정갈들을 볼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교회 안의 상황은 처량합니다. 장로들까지도 조금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매들을 보십시오. 저는 집에서 그들 가까이 앉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당신에게는 하늘에 속한 꿈이 필요합니다. 꿈을 꿀 때 주님은 당신에게 너는 조금도 더 낫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너보다 못하지 않다. 너희는 모두 내 안에서 생명의 단들이다. 내 백성들 중에는 들쥐들이나 정갈들이나 거북이들이 없다. 모두가 생명이 풍성한 단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늘에 속한 그러한 꿈을 꾸지 않았다면 나는 오래전에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내가 다니고 나의 눈에 들쥐들인 사람들 모두 역시 단들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단들입니다. 열흘 이전에 나는 주님께 많은 비난하는 기도들을 드렸습니다. 나는 그분께 내가 본 악들을 고하였습니다. 내 기도 중에 나는 주님, 저는 저의 직장을 포기하고 이 일을 위하여 나의 일생과 나의 장래를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국 꿈을 꾸었고 주님은 내게 너는 그들보다 더 낫지 않다. 기껏해야 너는 하나의 단일 뿐이고 아무리 나빠도 그들 역시 단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나는 괴로워서 주님, 당신은 철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피상적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주님과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의 관점으로 그들을 보지 않는다. 나는 나의 관점으로 그들을 본다. 새 예루살렘에는 들쥐들이나 정갈들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나는 민수기 23장에 있는 발람의 예언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악한 일을 행하였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의 악을 드러내도록 이방 왕에게 고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발람은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백성들의 어떠한 허물도 보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어떤 패역도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에 대하여 불평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으므로 주님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그분께 가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은 그분께 주님, 당신이 허물을 전혀 보지 않으시니 저도 어떤 것도 보려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들쥐들과 정갈들은 단들이고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개 형제는 형편없다. 나는 절대로 그를 단일하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하므로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신입니까? 꿈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당신이 하늘에 속한 꿈을 꾼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소재를 위한 양식을 산출하는 생명이 풍성한 단들임을 볼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로. 성경에는 두 증인을 통한 확증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둘째 꿈에서 그는 그에게 절하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정죄받고 비난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빛으로 충만함을 가리킵니다. 형제자매들을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생명의 성숙의 통치 방면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목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은 오 교회 생활과 모든 성도들은 놀랍다. 성도들은 생명이 충만한 단들이다. 그들은 얼마나 자양분 있고 만족해 하는가. 게다가 그들은 빛이 충만한 하늘에 속한 발광체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므로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꿈, 즉 이상을 보지 못하였음을 뜻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늘에 속한 관점이 부족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있어온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교회가 매우 좋고 모든 성도들이 놀랍다고 느낍니까? 당신이 정직하다면 당신은 당신의 아내나 남편에게 어떤 성도들을 비판하였음을 시인할 것입니다. 아마 몇 년 전에 당신은 모든 형제자매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느꼈겠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해 전에는 당신의 천연적인 관점에 따라 모든 성도들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에게는 하늘에 속한 꿈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7장에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충만한 단들에 관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빛이 충만한 이를 성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백성들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이요, 하늘에 속한 관점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관점을 보았으므로 나는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나는 들쥐들이나 정갈들과 함께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단들을 섬기고 있으며 해와 달 아래 있으며 별들 중에 걷고 있습니다. 요셉이 본 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를 입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면류관을 쓴 여인으로 상징된 계시록 12장의 이상과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그러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를 정죄하거나 성도들을 비난한 사람은 다 생명을 잃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당신이 옳고 교회가 실제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상태가 들쥐들과 정갈들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을 정죄한다면 당신은 생명을 잃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 당신의 백성들이 생명과 빛이 충만함을 인하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생명에 참여하는 첫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형제자매들 감히 좋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은 얼마나 좋은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나는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형제자매들을 판단한다면 즉시 나는 사망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들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소극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망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형제는 하늘에 속한 빛이 될 것입니다. 그가 오늘 그렇지 않다면 장래에 그럴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의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하늘에는 시계가 없고 오직 영원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입장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므로 그들 모두를 생명이 풍성한 단들과 빛이 충만한 해와 달과 별들로 보십니다. 하늘에 이치가 있지만 땅위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와 달과 별들처럼 하늘에 이치가 있기는 하지만 단들로서 땅위에 살고 있습니다. 단들은 들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무되었고 강화되었으며 훈화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 대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모두를 보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땅으로부터의 관점이 아닌 영원한 관점을 갖고 싶습니다. 나는 나의 제한된 시력에 따라 사물을 바라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신성한 망원경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이 형제자매들을 매우 나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매우 근시안적임을 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시간을 관통하여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사용한다면 오직 단들과 별들만이 있는 새 예루살렘을 볼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들쥐들이나 정갈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생명과 빛으로 충만합니다. 요셉의 꿈들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인간의 생각도 창세기를 상상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요셉에게 이러한 꿈들을 꾸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이슨, 요셉은 두 가지 꿈을 보았지만 바로 그 장에서 그의 형들의 미움과 음모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다음 장에는 우리는 유다의 정욕을 봅니다. 이것은 실제로 야곱의 아들들이 악하였음을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관점에서 그들은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충만한 단들과 빛이 충만한 별들이었습니다. 이 두 장을 종합하는 것은 대조를 볼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밝지만 사실상 그들은 어둡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죄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38장이 37장에 이어 나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그들을 통하여 오심. 비록 야곱의 아들들이 죄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38장에서 자행된 큰 죄로부터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첫째가 그리스도의 조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언급된 베레스는 그리스도의 조상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거룩한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의 죄 많은 아들들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은 밧세바로 인한 다윗의 죄와도 비슷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역시 그리스도의 조상이었던 솔로몬이었고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교회가 좋지 않다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성도들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그들을 정갈들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에 언뜻 보기에 정갈들인 성도들로 가득 찬 소망 없는 교회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이 오도록 우리가 악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간증입니다. 믿는 이들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나는 그들 중에 있는 어떤 허물이나 패역도 보지 않습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하여 올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우에 속한 그러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생명에는 통치 방면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명 안에서 더 성숙해질수록 성도들이나 교회에 관하여 덜 부정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의 신혼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신혼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의 신혼이 끝난 후 당신은 나는 교회가 매우 좋으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좋지 않다. 만일 내가 더 나은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다면 틀림없이 나는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나는 더 나은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찾고 있다. 나는 심지어 내 스스로 어떤 것을 시작하기 위해 어디론가 갈 수도 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 있는 교회는 틀림없이 좋지 않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당신은 사망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늘에 속한 꿈이 임할 것이며 당신의 관점에 대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나 성도들에 관하여 어떤 소극적인 것도 감히 말할 수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은 이것은 교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눈에 모두 탄들이다. 그들은 또한 해와 달과 별들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를 때 당신은 교회에 대해 소극적인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상을 본 후에도 나는 때때로 그렇다. 나는 교회가 놀랍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꼬리가 드러났습니다. 이 꼬리까지도 나를 사망의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나는 온전히 굴복되어 확신을 갖고 주님, 저는 저의 나쁜 시력을 잊어버리고 신성한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교회는 탁월하고 훌륭하고 놀랍습니다. 교회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명을 누립니다. 나에게 모든 형제자매들은 놀랐고 나는 배교자들을 포함한 그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들에 대해 이렇게 더 많이 말할수록 나는 더 많이 생명으로 충만됩니다. 나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체험하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성도들을 심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갈들을 단들로, 들쥐들을 별들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단들과 별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관점을 가지게 하소서. 그의 백성들이 그의 통치 아래에 있음. 결국 요셉의 모든 백성들은 그의 통치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성숙한 생명의 통치 방면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통치하시듯이 성숙한 생명만이 통치할 수 있습니다.